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빈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제자는 함께 길을 가는 나그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그들의 절망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들과 함께 길을 걷던 바로 그 나그네가 그들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최초의 여인 하와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후 하와는 자기가 낳은 후손이 그를 구원할 자라고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은 달랐지만 하와의 마음도 먼 훗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께 두었던 그 소망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는 인생에서 적어도 두 번의 큰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날 때가 처음 겪은 절망이었다면 사랑하는 아들, 곧 여자의 후손인 그녀의 아들을 잃었을 때가 두 번째 절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와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사람들을 떠나 방황하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랬듯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절망과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진 가엾은 여인.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옛 모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지만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먼 옛날 하와의 한숨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절망처럼, 역사 이래로 인류는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하와처럼, 그리고 두 제자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농산에서 죄를 지은 후 낙원을 잃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언젠가 그들을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포로들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차례대로 받았지만 언젠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후 절망에 빠졌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무덤에 묻히셨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8장.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에 관하여 쓰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자만심으로 부풀어오게 할 뿐이고 실제로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쓰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전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이른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신이니 주니 하는 것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나왔으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주님도 예수기도 한 분뿐이시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우리 또한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때면 그것이 정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양심 때문에 그 고기로 인해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들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자유가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상의 전에 앉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당신이 거기 앉아 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그 사람도 용기를 내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지식이 연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를 멸망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연약한 양심을 다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 자매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동산의 주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주고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 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천사장 나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부활로 우리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레위기 제2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는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안 증거궤 앞에 쳐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되도록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상 위에 차려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인데 단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둬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차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줘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줘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바울사도의 감사는 주로 옥중서신의 중심서신인 본서에 집중되어 있고 기쁨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실적인 형편에 있어서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인의 감사는 반드시 외형적인 형편이 교훈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케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기도 중에 빌립보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감사의 이유를 배우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감사는 보이는 현실의 형통을 인해서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는 데서 가능함을 보는 겁니다.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3절에 라는 고백의 내용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 거의 같은 내용으로 들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쁨이나 감사의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인생에 기쁨이나 감사가 없다면 얼마나 힘겨울까 생각이 되고 반대로 기쁨과 감사를 가진 인생은 대단히 행복한 존재들임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참으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감사를 본래적으로 가지는 삶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확신시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우리의 삶이 어둡다면 그것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배은망덕이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하여 감사했고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들은 생각할 때마다 웃음을 참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할 때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생각할 때마다 분이 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못 살겠다거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 이런 것들이 불신세계 사람들의 분감을 삭히지 못하는 모습이고 지옥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복음 13장 28절이죠. 그러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이유도 지금도 붙드시는 이유도 매 순간 은혜 주시는 이유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현실적인 상황은 육신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둘러보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디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만민이 구원 얻을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로마의 감옥에 잡혀있고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처지는 신앙이 아니고는 도저히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바울은 절망적인 현실보다도 눈을 감고 자신이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힘겹고 고통을 많이 당하며 전도했던 빌립보 교회. 지금까지도 로마의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시중드는 사람과 물질과 마음과 기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기도로만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서신을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파가 있고 그런 것들이 바울의 마음에 안타까움이기도 했지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랴 1장 18절에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랬고 2장 17절 하반절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신이 빌립보 교우들의 믿음을 위하여 관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중에 다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에서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기쁨은 감사의 이유이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나 감사가 마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옥중서신의 모든 신앙적 권면은 감사라는 말과 함께 당부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를 핵심적인 부분만 나열해 보면 에베소서 1장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다시 5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장 20절에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1장 3절 하반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1장 12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 하반절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3장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6절 하반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반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 하반절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야말로 말끝마다 감사가 넘침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감사는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심이 되는 내용은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입니다. 감사는 심하다 때마다 찾는 자가 누립니다. 우리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잊어버리고 불행과 슬픔만을 부여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많은 인생들을 봅니다. 나의 환경과 주위에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복입니다. 바울은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또 하나의 기쁨을 삶 속에서 불행보다는 감사와 기쁨을 찾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를 보지 못하고 비극과 절망만을 보고 산다고 하는데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를 헤아려 보는 사람들이요 현실에서 찾기가 어려우면 미래에 되어질 것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되어질 미래의 감사를 찾아 감사하는 자들의 믿음에 복주심을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심을 보면 분명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란 감사를 생각하여 찾고 감사를 기도로 찾고 되어질 감사를 찾는 사람들임을 명심합시다. 두 번째로는 복음 속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큰 이유입니다. 5절이나 7절, 8절이죠.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를 남에게 끼친다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줬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요즘 같으면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할 때도 분명히 감사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단될 수 없는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개척의 단계에서부터 지금 그의 생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 속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복음 속에 있고 내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믿음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 숱한 풍파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함께 머물러 있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굶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에도 충분히 감사가 됩니다. 때로는 너로 인하여 울었지만 때로는 너로 인하여 마음 아플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로 인하여 내가 믿음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감사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경쟁심에서 때로는 아픔을 나누는 것 때문에 마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와 같이 서로의 역할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너의 악연이 나의 신앙의 연단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입장에서 미움이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7절에 봅시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했고 다시 8절에는 내가 그리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기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 말씀 중심으로 소망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되어질 미래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확신과 감사입니다. 이것은 아직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질 것에 대한 감사를 찾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가정을,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현실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의 날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함께 변화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불치의 병에 걸린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병든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사 누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의사였던 누가는 이 가련한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주님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혈우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와는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주간만 격리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 이 얼마나 듣고 싶은 단어였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틀림없이 눈물을 쏟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의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여인의 품성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은 군중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다가가서 그의 옷을 만진 것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혈루병 앓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족과 다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What a fellowship div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What a blessedness, what a peace is m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on Jesus,
leaning
on Jesus,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Jesus,
leaning
on Jesus,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Oh, how sweet to walk in this pilgrim w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Oh, how bright the path grows from day to d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on Jesus,
leaning
on Jesus,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Jesus,
leaning
on Jesus,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What have I to dread? What I have to f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I have blessed peace with my Lord so n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on Jesus,
leaning
on Jesus,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Jesus,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